예. 오늘 이제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그래서, 참, 저희가 성경부를 뭐 이제 인물에 대해서, 뭐 얼마나 이제 계속 할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 또, 뭐, 책별로 공부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저희들의 이제 패턴을 보면, 단순히 그냥, 창세기에서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의 인물 이렇게만 이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인물을 어떤 사람은 아왜 구약에 있는 인물 먼저 하고 또 신약의 인물을 안 하고 그냥 쭉 가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그 성경의 흐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그 역사에 이렇게 쭉 흐름과 함께 그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좀 성경을 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물들을 공부하는 그 이제 창세기에 있는 인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가 끝난 거죠. 인물 공부를 했지만 우리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사람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류를 운영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또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벌써 창세기 있는 인물만 워낙 창세기가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창세기 있는 인물만 가지고 이제 거의 한 1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 근데 출애굽기부터는 또 이제 그 인물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로 출애굽기부터 해갖고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다섯 개의 성경에서는 주로 모세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그냥 그 사람으로 볼 때는 모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세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가 이제 시작되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부터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된 것.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담 이후에 이제 아벨, 가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셈, 그리고 그 이후에 쭉쭉쭉 해서 뭐 노아도 나오고 이렇게 에녹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그 개개인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 민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대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류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좀 태동돼서 이제 민족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왕족이 이제 실현되지만 그 전에 어떤 그 모세를 통해서 좀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 국가의 이제 어떤 모습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야곱과 열두 아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70혼이 이집트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몇백 년, 한 2, 300년이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 인원수가 이제 사람들이 막 그 계속해서 늘어났었죠. 늘어났었고 또 이집트에 보니까 이집트에는 이제 여러 왕조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BC 1571년 이제 이게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약간씩은 좀 틀린데 이제 저희가 그냥 그 주로 이제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분들이 믿는 그런 그 연도를 이제 제가 살펴보았을 때 모세가 이제 BC 1571년경에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제 이 당시에 이집트는 그 힉소스 왕조라는 이제 그 힉소스 왕조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뭐 한번 들어는 봤어도 이게 무슨 뭐 힉소스가 뭔 왕조인지 뭐 그런 거 제가 사실 뭐 잘 몰랐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힉소스 왕조가 이런 왕조구나 이제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이 힉소스라는 뜻이 이제 이 요세푸스가 인용한 마네토에 보면은 외국 땅의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외국 땅의 통치자. 그래서 이제 이 힉소스란 제가 이제 이 힉소스 왕조를 왜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힉소스 왕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힉소스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원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이 이집트 왕조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기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집트는 그 나일강 그 주변으로 해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상당히 그 비옥한 그런 그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참 좋은. 그러니까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이 많고 또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조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이집트 왕조들이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나라가 강성해지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기도 많이 하는데 이집트도 뭐 그런 침략도 하고 침략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힉소스 왕조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특히 이제 특별히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건 아시리아에서 이제 이 침략을 해서 이집트 왕조를 침략해서 그 이 점령하고 왕조를 세운 그러니까 순수 이집트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아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13조 왕조가 이제 힉소스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이제 그 셈족이 침입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는 역사 얘기만 하면 이게 졸립죠. 저도 졸립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이제 이 우리 성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힉소스가 이제 북동쪽에서 온 셈족으로 BC 1720년에 시리아를 침략하고 또 이집트를 침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예, 이 힉소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딱 가면 출애굽기 1장에 앞에 부분에 이제 이집트의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가 이집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던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300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요셉을 알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뜻이 되죠. 왜냐하면 뭐 한 200년 지났는데 요셉을 알겠어요? 그 다른 나라에서 와갖고 총리 된 사람을 뭐 모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말은 이제 이집트 순수한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침략한 그 아시리아에서 침략한 그 힉소스 왕조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에서 봤을 때는 요셉이 상당히 오래 살았잖아요. 요셉이 135세였네요? 하여튼 115세였네요? 하여튼 상당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뭐 요셉 죽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100에서 한 150년도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인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인이 그래도 요셉의 은혜로 사실 그 이집트 왕조가 굉장히 이렇게 먹고 살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어쨌든 요셉에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배은망덕을 해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노예로 핍박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얘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내 성경 출애굽기 이렇게 일장이 딱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핍박당하고 또 노예로 부림을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렸다. 그리고 또 인구 제한 정책을 이제 폈죠. 그래서 아들은 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 이런 이제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 얘기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집트를 점령하다 보니까 그 왕조 자체가 이렇게 굳건하고 튼튼하지가 않은 그렇게 그런 왕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의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늘어날수록 더 자기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로 부렸지만 또 이스라엘을 좀 예를 들면 그 안 그래도 왕조가 불안한데 이 뭐 전쟁 일어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때는 이때다 그러고 반역 일으키면 이거 참 안 그래도 자기네들도 이 침략에서 여기서 지금 이 왕조를 이루고 있는데 순수한 이집트인들 뭐 거기다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을 특히 남자 아이들을 이제 죽이라는 그런 정책을 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그 고센 땅이 참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서 살림만 축내는 식량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미워서 아이들을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인구 제한 정책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원래부터 안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들어올리다, 이제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매우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참 특이했던 것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이름에 대해서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름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름은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특이하게도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새 부모, 파라오의 딸이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아니,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파라오의 딸이 이제 모세를 발견해서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났던 그 상황들을 좀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당시에 이제 그 파라오가 그 인구 제한 정책을 피면서 남자아이는 다 강에다 던져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두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분명히 이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강에다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모세의 부모가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 동안 이 남자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애 낳아서 한 3개월 아니라 1년 동안 집에다가 키우는 거 아마 가능하겠죠. 근데 아마 당시에 그런 상황은 어떤 뭐 집에다가 방음벽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그 파라오의 그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기 소리만 나면 그냥 갖다 잡아다가 이렇게 강에다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조용히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 이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일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개월 동안은 숨겼는데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이제 버렸다, 이제 강에다 갖다 두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표현, 강에다 갖다 두었다, 괴에다가 이렇게 뒀다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성경, 이제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강에다 갖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의 이 믿음을 축복하셨고,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모세를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파라오의 딸에게 이 모세가 발견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볼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이 참 이러한 그 파라오의 딸에게 이렇게 발견되도록 하신 것,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가 강가에 이제 부들에 그 이 갈대의 그 궤로 이렇게 갈대로 궤를 만들어서 이제 갈대로다가 궤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궤가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하고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아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거기에 또 이제 진흙과 역청으로 이렇게 발랐는데 그 역청 또한 방주의 그 역청. 그래서 이 역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역청이 이제 바르다, 카파르, 바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피를 뿌리는 이런 바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모세의 그 궤, 모세를 담았던 그 궤가 이 갈대로 만든 궤였는데, 거기에 이제 역청을 발라서 강가에 부들이라 해갖고, 강가에 이렇게 부들이 이제 어떤 그 강에 보면 이렇게 좀 삐죽삐죽하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갈대 비슷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묶어놨다 해야 되나? 이제 어디로 못 가게 이렇게 잘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 강에 버려져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경 딱 읽을 때 파라오의 딸이 나와서 이제 이 강에 가서 발견했대.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이쁘게 여겨서 아들로 받아들였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 읽지만 당시에는 이 파라오의 군대에게 아기가 발견되면 바로 그냥 강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어떻겠어요? 그냥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파라오의 딸이 때때로 이렇게 목욕하러 이제 그 강에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위치를 파악해뒀다가, 아마 거기다가 이렇게 이 모세를 담은 그 궤를 놓지 않았을까. 우연처럼 이렇게 발견되게 하도록. 전 그런 생각을 좀 추측은 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됐다고 해서 파라오의 딸이 살려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딸이 발견을 왜 파라오의 딸이면 공주잖아요. 왕들이 예를 들면 공주들이 이렇게 궤 있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들춰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시녀한테 야, 너 가서 그거 좀 이게 뭔지 가서 봐, 들춰봐. 그러면은 시녀들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시녀들이 딱 봤을 때 응애응애 하고 울 거 아니에요. 3개월짜리가 얼굴 보면서, 하랑이처럼 이렇게 웃으면 참 좋은데, 3개월짜리가 얼굴 보고 안아요.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냥 낯설은 사람 보면 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파라오의 딸이, 야, 갖다 던져라. 왜냐면 파라오의 딸도 이 파라오의 명령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갔다가 무조건, 그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였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갔다가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야, 아버지가 명령하셨잖아. 갖다 버려.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게 이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공주가 와서 이렇게 우연찮게 발견되는 것처럼 이 부모들이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작용했겠느냐. 아마 이제 이 모세의 부모의 어떤 그 기도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참, 이 미리암이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잖아요. 미리암이 7살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성경에서 왜 미리암이 모세보다 7살 많은지 그거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찾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미리암이 당시에 어떤 그 모세가 3개월이었을 때 그 이 파라오의 딸에게 가서 말하는 그런 정황들을 볼 때 그렇게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7살짜리가. 그럼 7살이 맞는 거잖아요. 7살짜리가 가서 그렇게 뛰어난 언변으로 파라오의 딸을 만나서 내가 그 유모를 데려와서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7살이면 지원이보다도 어린 거잖아요. 하윤이 정도 됐겠네. 모르겠어요. 하윤이 정도 똑똑하면 가능했을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만약에 그럴지라도 부모가 뭔가 어떤 그 세뇌를 시켰겠죠. 가서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파라오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이 워런 월스비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주에 이제 강의하시는 그 워런 월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해석을 할 때 모세를 발견할 당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와서 아기를 위해 유모를 데려오자고 제안했을 때 미리암의 눈물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히브리인의 아이네 이렇게 봤을 때 미리암이 가갖고 파라오의 딸 앞에 딱 갔단 말이에요. 얘기하면서 눈물을 약간 글썽거리면서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좀 데려올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공주가 너무 그 마음을 보면서 귀엽고 막 그 마음이 막 그 감동을 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볼 때는 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믿기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모세의 부모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큰 이러한 그 기도 안에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매우 준수한 아이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를 참 이런 경우가 성경에 참 이런 표현이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준수한 아이여서 부모가 매우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얼굴을 애가 딱 태어났는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이거는 그냥 얘는 죽을 운명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갖다 버리면 절대로 안 돼. 이거 하나님 주신 아이야. 이렇게 그냥 딱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래서 준수한 아이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아이였다라는 것을 그냥 그들이 딱 보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특별한 모습의 이 아이였다. 그렇다면 파라오의 딸도 모세를 봤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특별한 아이였다면 한 3개월 지났으면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갖다 못 버렸죠. 아유, 이거 얘는 죽이면 안 되는 아이 같다. 딱 보는 순간에 뭐 그렇게 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귀공자 스타일. 뭐 우리가 이제 늘 이 얘기 하면은 항상 나 우리 창한 형제님 같은 그런 스타일, 귀공자 스타일.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바로 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구나.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인정이 되시는 거죠. 오르신 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좀 굉장히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세를 보고 이렇게 죽이지 않는 그런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의 이제 이름과 관련해서 보면 이 모세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부모들은 이것이 이제 이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강가에 두었을 때 아마 모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셔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파라오의 딸에게, 여러분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된다고 해서 다 왕자 됐으면 수없이 많은 그 파라오의 그 딸, 입양한 왕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자신이 지어줬는데 물에서 건졌다 이런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건졌다라는 그 뜻이 구출하다라는 뜻도 있답니다. 구출하였다. 그러니까 물에서 내가 이 아이를 구출했어. 살려냈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진 아이 이거보다도 물에서 내가 이 아이를 살려낸 아이야.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살려준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낳았을 때 아 얘는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듯이 파라오의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내가 생명을 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그 이름 안에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마음 어떤 그런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3개월 동안 모세의 아마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냥 애 태어났는데 아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남자아이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있었을 건데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모세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모세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부를 때도 모세야 했단 말이죠. 이 모세라는 이름은 그들의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이름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모세의 실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이름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서 건져낸, 구출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왜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강에다가 던져놨을 때, 강에다 놨을 때는 사실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 모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식, 죽은 자식을 다시 살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구출된 그 모세가 그 이름이 특별한 이름인 것이죠.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이 모세를 받아서 키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키웠을 때 저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모세의 이름과 관련해서 너는 이름이 모세인데 너 물에서 우리가 너를 버렸는데 너를 다시 이렇게 살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한 번 죽은 인생이야. 새로운 삶을 받은 아이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이 아닌 것이죠. 부모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파라오의 왕자로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잖아요. 왜?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제 추측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름과 관련해서 볼 때 충분히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이제 모세의 부모가 이제 자녀가 셋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미리암이고 둘째가 이제 아론이고 셋째가 이제 모세였는데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참 이 모세를 양육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관련해서 그들의 육신의 부모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이가 특이했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 사용됐잖아요. 이 세 자녀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모세를 위해서 믿음을 행사한 부모였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그냥 모세를 그냥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파라오의 그 군사에게 넘길 수 있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이제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믿음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행사한 부모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 모세의 부모,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서 사실 좀 찔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너가 믿음을 행사했다, 그래서 너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얼마나 복된 부모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참 부끄럽죠, 다.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행사한다라는 거. 지금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도 사실 뭐 우리 지체들은 뭐 다 잘 하실 것이라고 믿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커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다 끝났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자녀들이 죽기 전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우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너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행사한 아이구나, 행사하였구나, 이렇게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믿음의 이 모세의 부모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참 많은 우리 지체들이 다 결혼한 부모들인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참 이 하나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